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취임했습니다. 이날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계와 유럽이 어느 때보다도 프랑스가 필요하다며 두려움을 넘어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 뒤 파리 시내에서 차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올해 39살인 마크롱 대통령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프랑스의 지도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66%의 지지로 극우파인 마리 르펜 후보를 제쳤습니다. 신임 마크롱 대통령은 신임 총리를 15일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쇼엔 스파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며 낙하 지점이 일본보다 러시아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7km 떨어진 곳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명백히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를 주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당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화할 수 있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22분 뒤에 보고를 받았고 바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부에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나다 토모미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위대와 방위성이 관련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미국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일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1대1로 포럼 참석차 중국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와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700km를 날아 북한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1대1로 포럼이 14일 시작됐습니다.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12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공개된 이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무역로를 확장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1대1로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29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인도 등 몇몇 주변국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며 이 행사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1대1로 사업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며 서방 외교관들에게 안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내일 새벽까지 북부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이 많겠지만 함경북도 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2도에 이르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가급적 빨리 미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취임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한국의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출생을 했는데요. 65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남하한 6.25 전쟁 과정에서 그런 실향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함경남도의 흥남시에서 공무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부모는 그 한국전쟁 1950년 12월 달에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군의 그 유명한 작전인데요.
네.
이 메레디스 빅토리호라는 미군 함정이 당시에 흥남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피난민들 10여만 명을 싣고 한국 그 남부의 거제도의 앞바다까지 운항을 했는데요.
네.
그 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거제에 정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거제도에 거주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195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생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요. 그곳에서 경남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대학 시절은 그때 한국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학생들이 사실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학생으로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네.
옥살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은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강제로 군대에 끌어가서
네.
이제 군복무를 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아주 굉장히 규율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특전사에서 그 병사로 근무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 판단을 그때 당시에는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198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8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 노동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관련해서 수임을 많이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친구로서 그렇게 동료로서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 야당에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서는 문재인 당시 친구이자 절친한 동료인 문재인 현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의 말하자면 부산 지역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치에 이제 정식으로 발을 디디게 되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친구인 문재인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중앙 정치 행정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에 이어서 사회시민수석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뒤에는 정치권에 그 부산에서 출마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18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서 경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낙선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다시 재수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갈고 닦은 끝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재수 끝에 결국 당선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그동안에 이제 이력을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모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최원기 기자가 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이것이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그 19대 대통령으로 그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그 북한의 뿌리를 둔 실향민 일종의 그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이 원래 그 함경남도 흥남 출신입니다. 이름이 문형연 씨인데요.
네.
문형연 씨가 원래 그 흥남 시청에서 농업 담당 그 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흥남 철수해서 가족과 함께 그 월남을 해서 그 경상도 그 거제도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문재인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그 문용현 씨가 당시 흥남 철수할 때 부인 강한옥 씨는 그 함께 그 월남했지만 다른 식구들은 그대로 북한에 두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좀 갔다가 피난을 했다가 다시 오겠거니 이러고 왔다가 그냥 영영 그 이산가족이 되고 만
네.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 2004년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문재인 비서관은 어머니 그 강한옥 씨와 함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의 이모 그 강병옥 씨를 그 만난 기록이 있고요. 또 이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 공약을 했는데요. 북한에 그 병원을 세워서 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산가족 전원의 상봉,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을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참 그 큰 그 소망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청년 일자리라든지 경제의 그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외교 안보 정책 쪽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평양에 가겠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 일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점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 2000년이었죠.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었고요. 이어서 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오면서 정상회담에 말하자면 그 정신과 그런 합의는 전혀 말하자면 지켜지지 않았고요.
네.
그보다는 사실 한반도에서 상당한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네. 이라고 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하겠다는 아니고요. 또 그 여건 자체가 현재는 북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에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상당히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태고 바로 직전 정부는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저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사실상 몰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그 언급이 최소한도로 나오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고요. 전문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는 상태고요. 그럼 그 여건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한 서훈 전 한국 국정원 3차장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
네, 네.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상당 부분 뭔가 그 여건이 많이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될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러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은기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에는 그 9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남북 관계를 그 중시하는 그 진보 성향의 그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부 다 그 집권 기간 중에 남북 그 관계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전부 다 정상회담을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그 새 대통령도 아마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심이 많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은 대개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여건 즉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성숙이 돼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현재 그 북한 핵 문제가 그 비단 그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미국과 북한 또 중국 사이에 굉장히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북한 핵 문제의 커다란 진전이라든가 해결의 방책이 나오면은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야말로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경우에는 차라리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과의 그 사전 공조 체제의 그 확립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미국과의 잘 그 불협화음이 나서 정상회담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공조 체제라든가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합의 이런 것을 이뤄내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아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빨리 될지 늦지 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00년, 2007년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2000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집권 3년 차 거의 이제 집권의 임기 한 중반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그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에 하고 넉 달 뒤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14 공동선언에서 여러 가지 그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넉 달 뒤에 물러나고 그 뒤에서 한국의 그 보수 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별 그 효율을 못 봤기 때문에요. 북한도 남한도 이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그 내용 전제 조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앞으로 그 집권 5년간 어느 시기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그 다른 그 경쟁자들로부터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강 뭐 그 어떤 그 방향일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그동안의 그런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전임자들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남북한이 한 동족으로서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문재인 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그동안의 과거 보수 정권들이 얘기했었던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말하자면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의 비핵화 방안에 말하자면 뿌리를 삼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 예, 그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미국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그 대화의 조건으로 거의 삼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 말하자면 공약에서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지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그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시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제기된 양측의 모든 주장들을 하나의 일괄 패키지로 해서 일괄 타결을 해야 되고 이것도 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하되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행동 대 행동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말하자면 양쪽이 동시에 말하자면 비핵화로 이뤄가기 위한 비핵화를 이뤄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서로 지금 현재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이뤄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설득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그 말하자면 북한 측의 반응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제안 구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반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국의 정상 외교가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일 그 한국의 그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통령이 일제히 그 전화를 걸어와서 그 전화 통화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일종의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로 해서 일종의 그 정상 외교가 좀 실종된 공백이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공백이 그 해결이 됐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이번에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그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 1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전화를 했는데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약 30분간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요. 몇 가지 그 얘기를 드리면요. 먼저 그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안보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을 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다 이런 점을 그 누누이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 빨리 워싱턴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외 정상으로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그 특사를 그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한국으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많이 달라서 이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분명히 그런 관측들이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는 그 새 정책 하에서 그 무게 그 중심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현재로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도 여기에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는 방안들을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는 쪽에 무게가 두어져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과 제재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나 압박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대화와 협상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도 또 한국 정부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압박할 땐 압박하고 대화할 땐 대화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엇박자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압박을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상당한 긴장과 말하자면 의견 대립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그동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그 일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사실 미국 행정부로서는 처음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은 그 방법은 어떻든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에 말하자면 엇갈림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현안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과 북한의 지금 핵 고도화, 북한의 그 핵 보유 국가가 거의 지금 99%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북한의 핵 보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비핵화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은 방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현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드 문제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문제죠. 이것은 앞선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은 미한 간에 합의가 되고 이미 배치가 된 사항인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라 이런 요청을 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약속 위반 아니냐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논의를 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 문제로는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FTA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미한 자유무역협정도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또 무역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서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 한중 간에는 현재 사드 보복 문제가 아마 그 얘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대화의 톤은 청와대가 그 정상회담 전화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그 관측을 갖게 하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와 관련한 기존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아닙니까? 중국과 한국은
네.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단은 이제 정상 간의 특사를 교환하고 대표단을 교환해서 그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기로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자라는 맥락에서 상호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상당 부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그 원론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 그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같던데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11일 날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뭐 이제 일종의 이것이 축하 전화긴 합니다만은 위안부 합의. 2015년에 합의된 그 한일 간에 합의된 얘긴데요. 이 문제가 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그 양국 정상 간 그 첫 통화인데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그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한국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하자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북한에는 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북한이 사흘 만에 지난 11일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비교적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는 거, 네. 또 이번 대선에 한국에서 몇 명이 출마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그 사실 보도를 한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보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 그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은 사실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관한 기본적이긴 하지만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그 북한도 상당히 관망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 트랙이라고 하죠.
네.
북한 정부 당국자들하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이틀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상당히 많이 전해 듣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그 입장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한국의 그 외교가 상당히 그 정체된 그 기간이 있었고요. 또 그런 뒤에 또 주변에서는 또 많은 일들을 한국 쪽에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라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그 언론 또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주변 4강이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지금 보낼 계획인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특사에는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에는 같은 당의 그 송영길 의원을 그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 지정학적으로 그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지금 가운데 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상 그 간에 좀 그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특사를 보내서 새 정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양국 관계의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선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취임 첫날인 10일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가 한 목소리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 그동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던 서훈 지명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서훈 지명자는 외교안보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번에 국가 국가정보원장에 지명이 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그 서훈 지명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과 국정원장 지명자가 취임 직속 직후에 일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그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니까요.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의 반응을 좀 봤으면 합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선출이 되자 미국과 그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그 외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그 남북 대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대북 압박 강경책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좀 억각 일종의 그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뭐 하나의 전망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도 사실 언론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대립과 충돌에 비중을 두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성급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의 새 행정부가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급적 빨리 미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말했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희를 돕는 기간이 40여 개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희 의료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정보들을 한 곳에 취합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7살 청년 박대현 씨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상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우리온의 대표입니다.
동생은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울죠. 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절망감 불쌍해서.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던 한국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동생과 함께 영국에서 살아야 했고
영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 나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던 거죠.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향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으로 설치를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시장 매니저님이 담당하고 있어요.
정보를 모으고 소식을 전하고 필요 없는 물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온의 살림꾼은 박수향 씨.
그런 정보 나오면은 바로 그 단톡방에 공유하거든요. 이런 게 나왔다. 그렇게 공유해서 어떤 언니가 그래서 호주에 6개월 동안 다녀왔는데 나 그 우리온에 올린 거 보고 갔다 왔다라고 할 때 되게 괜히 뿌듯하고.
우리온의 대외 살림과 행사를 챙기는 박대현 씨의 든든한 지원자로 남한 청년 유진범 목사가 삼총사로 머리를 맡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 한국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야, 한국에서 정착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온이야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남한 사회에서 풍토가 좀 생겨있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인 우리온의 미래입니다.
올 한 해 만 명까지 회원을 넓혀서 더 확실한 탈북 사회의 나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온 대표 박대현 씨.
1년 동안에 5,5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입소문을 통해서 서로가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한 번만 깔아놓으면 바로바로 정보가 다 대한민국의 탈북민들한테 지원되는 정보는 한 손에 다 생긴다라는 그런 장점에 있어서
박대현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기 있는 보드에도 보면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남북청년 토크는 이제 12회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통일이라는 주제에 좀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 청년들도 그렇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 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통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만나야 된다. 북에서 온 청년들과 만나서 그 북에서 온 청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진짜 북한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탈북에 온 청년의 가족들도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계실 테고 그러면 남한에 있는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통일이라는 것을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진정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북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정보 나눔과 멘토 후원자들과의 상담 연결에 이어서 남북 간 청년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만남도 박대현 씨와 동료들이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에서 온 남한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스피커, 게스트로 이제 섭외를 해서 남한 청년들, 또 북한 청년들이 또 오디언스가 되어가지고 청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북한에서와 또 남한에 경험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또 남한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대화가 끝나면 서로가 앉아서 또 대화를 하고
몰랐을 때는 서로 선입견을 갖고 가까이 하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를 시켜보니 금세 웃음 넘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더 궁금해하는 친구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쪽은 한쪽은 남한에서 살았고 한쪽은 북한에 살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갭이 되게 커요. 근데 이 갭이 뭘로 나타나냐면 상대방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선입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이쪽은 북에서 또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남한의 모습을 또 상상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인식이나 이미지나 이해의 장이 되게 넓어져요.
우리온의 바깥 모임을 총괄하는 남한 청년 유진범 목사. 이런 남북한 청년들의 만남이 우리온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통일을 가깝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에 온 사람들을 만나면 북에 온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걸 처음 경험해서 야, 이 사람들 참 독해.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더 악착 같고 지독해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또 동료들과 마음을 합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박대현 씨가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의 안정도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박대현 씨도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주먹을 꽉 쥐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몇 번이나 쥐어보셨어요?
20대 초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불타로는 연기인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좀 참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는 낙후자로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절망이 이 절망의 이유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나라는 첫째 절망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두 번째로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못 살아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또 생각 때문에 주먹 불끈치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와서는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가져봤는데 그게 이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북한 사람의 촌스러움을 벗으면 좀 나아질까 돈이 있으면 좀 나아질까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시간을 둘러둘러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목표를 향해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를 이제 어머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북한에도 오래 살아오고 한국에서 살아봤지만 인생이 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그러게 참 허무하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한참 운전을 하시다가 아들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을 대기하려고 아등바등 그러지도 말고 너무 많은 욕심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되게 감사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가 바라는 좀 한 점이야. 한 가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신 분이 그 한 말씀을 딱 듣고 저는 그게 어머님이 바라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정말 내 인생의 좌우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처음 고향 사람들을 위해 일해보자고 만났던 친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갈 때 마음고생이 됐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한 5명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청년들. 각자가 정보를 다 찾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은 뭐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한두 명씩 다 나가다 보니까 남게 된 게 대표님이랑 저였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정에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한 시점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탈북민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니라 장문정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어봤을 때 내가 일을 통해서 탈북민들한테서 이런 감사를 받을 수가 있나? 또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작년에 전체적으로 721명의 탈북민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온에 도착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또 한 번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박대현 씨.
북한에 아들을 두고 온 탈북민이 계셨어요. 네, 이분께서 탈북을 좀 오래전에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은 생사소차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또 아들한테 따뜻한 밥을 한 번 지어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탈북민 남자 5명 혼자 살고 있는 5명에게 엄마의 심정으로 밥을 좀 지어주고 싶다. 연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반찬을 해줘가지고 본인이 다 5명의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받아보고는 이제 감사합니다 편지 써서 그분에게 보내주시고 최근에 그분이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반찬을 받아봤던 탈북 20대 청년이 감사 메시지를 쓰는데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사연들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어떤 소통의 장을 어쨌든 저희가 작게나마 만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탈북민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 하나로 정말 이런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아이디어가 아닌가.
한국에 온 고향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박대현 씨의 목표는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것 같은 통일시대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남한에 좋은 이런 정보들, 또 남한에 살아가려면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이 우리원이 기반이 되어지기라 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했던 것처럼 남한을 떠나서 이제 북한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북한 땅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한국이 서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돈도 싼 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미소금융 같은 은행을 꾸려보고 싶은 꿈. 박대현 씨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탈북민인데 부모님을 섬기겠다라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지원하고 싶고요. 이게 제일 모티브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미소금융을 하고 싶은 게 제일 큰 마음이고요. 저의 목표는 100개의 작은 기업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미소금융을 해드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대현 씨가 두만강을 건너 세상에서 얻은 자유는 잡혀갈 걱정이 없는 안전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 위에서 행복의 참 의미를 맛보고 살아가는 지금 박대현 씨의 마음을 고향 땅 북한 사람들도 꼭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희망을 좀 가졌으면, 또 희망을 포기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도 희망이 없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저는 희망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희망을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